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백성들이 지칠만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가까이 있는 나라에 같은 식민지죠. 그 총독이 군사적인 공격을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와중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원래는 자원해서 노력 봉사 공사로 갔는데 이제는 졸지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과연 나올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굴욕과 환난의 상황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주세요. 그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는 언약을 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바라는 새 힘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허밍버드 우리말로 벌새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데 날개를 팍 이렇게 하면서 정지해서 있는 그 새가 있어요. 5cm 정도 되는데 가장 작은 게. 그리고 참새, 흔한 새죠. 그런 작은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날개를 파닥이면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많은 새 중에 독수리를 예로 들었어요. 이사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느 새보다 높이 창공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보면은 쫙 내려와서 내려꽂히면서 이렇게 딱 먹이를 채죠. 특징이 큰 날개로 활강 비행을 하는 거예요. 활강 비행. 그럼 위에서는 내려오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느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또 갑자기 창공으로 확 솟아 올라갑니다. 기러기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 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이 땅은 흙으로 되어 있고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밑에 이렇게 암석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이게 기류가 다 다르답니다. 기류가. 흙에 있는 부분보다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공기가 더 뜨거운 거예요. 거기는 상승 기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그 암석 있는 암반 쪽으로 가면은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지쳐서 힘들 때 위기를 만나서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추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도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완전히 몰락한 상황에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독수리가 바위 덩어리가 있는 상승 기류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걸 이용해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하늘 위로 하나님 은혜로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새나 허밍보다는 하늘 높이 못 올라갑니다. 자기 힘으로 바닥거려 본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자리입니다. 어제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토요 대표교대 때 토요 아침 예배를 끝나고 다 청소를 합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청소를 깔끔하게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깨끗할 거예요. 제일 깨끗할 거예요. 헌신과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가 되고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어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청소를 안 하셔도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 아이 뭐 리조트에 놀러 가지 거기 왜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독수리가 그냥 다른 곳에서는 밑으로 쫙 활강을 하지만 그곳에 가면은 뜨거운 상승기를 만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하고 어제가 여러분 어떤 날인지 미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폴로 11호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착륙한 발을 찍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달에 미사일을 올릴 기술도 없었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여기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세계대전 직전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을 깔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냉전이 확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확 움츠려 있을 때 미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가 달로 보내자 기술력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이 1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60년대에서 70년 69년도 7월 20일 오늘 21일이죠. 이 사이에 발을 디뎠습니다. 디뎠어요. 그래서 거기에 닐 암스트롱이 뭐라 그랬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들어간 돈이 지금 시세로 하면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함으로써 큰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30년 뒤에 69년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냉전이 끝났어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올려보냄으로써 이제 부수입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청소기 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하는 청소기도 있죠. 이렇게 배터리 충전해서 그런 무선 가전제품이 그때의 기술 때문에 상용화됐고 전자시계 그 다음에 여러분 정수기 이제 물로 다 글러서 먹잖아요. 그때 아폴로 11호 이렇게 달에 보내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때 개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신발은 웬만하면 다 충격 흡수를 합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다 딱딱했죠. 충격 흡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아폴로 그 우주인들이 신는 신발을 개발하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열에 견디는 섬유도 개발됐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MRI 장치. 여러분 MRI 다 받으시잖아요. MRI. 그 다음에 물만 탁 넣으면은 건조한 음식이 그냥 싹 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열에 견디는 은박지 같은 거 탁 덮는 우주 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로도 쓰고 요즘 일상교로서는 GPS 기술.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이 작은 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 인생과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큰 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는 이 발걸음이 큰 도약입니다. 아마 우주에 처음에 발걸음을 했을 때 그 냉전 그 당시에는 소련보다 힘이 약했어요.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기술들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아올린 거예요. 믿음의 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에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큰 축복의 도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폴로 50주년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고 침체기에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군인도 아닌데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어진을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넘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이 실마리가 안 풀린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들은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교활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도 있고, 빚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노후 생활의 걱정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이 문제, 직장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사업이 또 미국 경기로 호황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기도를 해도 잘 남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부부 문제는 또 아무도 모르잖아. 부부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 말아요. 그 해결 방안이 안 떠오르는 분이 있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재난과 고생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만 특출한 게 아니에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40년, 50년 이상 사신 분도 있고, 저같이 20년 사신 분, 10년 사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4, 50년을 살아도 한국말처럼 시원하게 쏙 튀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와중에 말 못할 힘든 일, 앞뒤가 꽉 막힌 딱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아이 개런티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답답한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크고 작은 재난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욥기에 5장 6절 7절에는 이걸 잘 묘사를 해놨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도 아니니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모닥불을 피해보면 불꽃이 확 타다가 위에 가면은 티끌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슬 없어지죠. 아, 이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허무주의에 빠진 허무주의에. 이렇게 확 내가 하더라도 그냥 불꽃처럼 싹 사라지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고,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찬양을 했듯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만 받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 생명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그냥 모닥불 한번 확 세차게 태웠다가,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아싸라하게 한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한번 빡 살았다가 연기처럼 뭐 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다 이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금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후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연세계를 봐도 매순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연만 됩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죄인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오늘 righteous man,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거든. 그렇게 어둠 속에 새벽의 추위와 깜깜함 있을 때 햇빛이 착 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가고 내 인생의 정오의 뜨거운 햇살처럼 환하게 빛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먼저 힘써 알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3편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지만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갑자기 정직이 나오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죄인에서 거듭났구나 인정하는 마음,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Be honest. 가리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숨기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생기게 돼요. 입에는 아멘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변화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기이한 일을 변화를 시켜줘요? 부인이 바뀌어줍니까? 남편이 바꿔줍니까? 학교에 자녀를 맡기는데 학교가 애를 바꿔줘요? 지식만 줍니다. 지식. 그래서 그 인생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면 역경이 와도 이겨낼 내성을,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힘을 실제로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힘으로 그 환난과 역경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허물고 공격하려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했어요. 종국에는 너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사실 세계의 주인은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계의 주인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 적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하나님, 누구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서 받은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잘 풀리면, 내가 좀 똑똑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운칠기삼, 운이 70% 기회가 30%, 그러면 속으로는 그러지, 아, 내가 열심히 잘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내가 럭키하게 된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철통같이 준비를 하고 방비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의 그 기습 공격이 무산된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같이 리더들하고 함께해서 수비대를, 자경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만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를 피하셨다. 저와 여러분께서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오늘 보면 그냥 건축만 하려고 했는데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새로운 상황에서 공사하는 전략을 새롭게 짜요. 공사 전략을 새롭게 짜요. 우리가 이걸 포커스해야 됩니다. 많은 집안들이 참여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제 사람을 반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수비를 맡고 절반은 공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변경됐어요. 계획은 변경됐지만 여러분 비전이 포기됐습니까? 비전은 포기되지 않았어요. 역경과 상황을 반영해서 그 집행하는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생활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기존 계획대로 쭉 가시는 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와중에 내부의 반발이나 마찰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 봉사해서 살기도 힘든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로 왔지 싸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전투까지 준비해야 되죠? 이런 불만이나 자범을 잃지 않았어요. 교회에 조용히 말씀 듣고 예배하러 왔는데 아니 왜 가서 부엌에 설거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그 방법이 그 모든 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면 파토가 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본 가치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마일도 안 되는 월마트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복숭아가 그리고 한국의 자두, 큰 자두가 아니고 작은 자두도 팔더라고요. 그거 사왔는데 월마트는 지금 미국에 계속 10여 년째 매출의 규모로 미국의 1위 기업입니다. 대기업이 1등이 1등, 애플이 3등, 2등은 그 기름 석유 파는 엑손모빌. 직원이 몇 명? 220만 명. 오늘날의 월마트의 모습이 창업자 아칸사스의 그 시골에 샘 월턴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계획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인공위성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GPS로 다 하고 그런 게 지금도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이제 맞짱 뜨려고 지금도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원래 시작은 너무 이제 앞으로는 옆에 주택가의 그런 구멍가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든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약간 불편하더라도 교회로 나오더라도 그런 걸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다 싸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쇼핑을 하도록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창고형 소매점이죠. 그때는 파격이고 It's crazy idea. 그래서 많은 난관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플랜이 아 이게 아니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계획을 짜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가장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 알겠지만 변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몸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가다가 경쟁업체 들어오면 그냥 싹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이 월마트는 편하고 저렴한 쇼핑이라는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스톱 쇼핑. 근데 당시의 환경과 기업 문화에 묶여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월마트 지금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공사에만 일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칼 들고 무기 들고 기습 공격하러 오는데 그럼 백성들은 망치 들고 싸웁니까? 돌 던지며 싸웁니까? 다치고 죽어서 다 흩어졌을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공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무너진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 가치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고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부인이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이 선은 넘지 마. 화를 벌컥.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가 어색해지는 거죠. 넘지 못할 선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는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군사 무장까지도 이제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원래 계획에는 성벽 공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그 거기 저 바사 왕도 가서 성벽 재건하라고 보낸 거지 무장해가지고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백성들도 원래 계획에는 성벽 공사만 있었어요. 군사적인 자체 무장은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갇혀버리면 본질적인 그 비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립니다. 성벽을 쌓지 못하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본질적인 비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영어로는 flexible, 융통성 있는 사람,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안과 실천 방안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변경되고 폐기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있어요? 영혼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본질적인 사명이 중요한 거지 이런저런 관행으로 인해서 그 사명과 비전이 방해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에게 깨끗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죠.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와중에 가장 찾아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한번 실패하면 내가 이 평가가 저하되고 발언권이 낮아지고 커뮤니티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가, 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그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조용히 침몰해서 안락사하게 됩니다. 안락사, 안락사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실패한 사람이 사실 성공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많이 실패한 사람,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맥가더로드에 조금 내려가면 이쪽인가요? 켄터키 프라이치킨 KFC가 있습니다. KFC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상에 플라스틱 상에 항상 수염 딱 있고 딱 서 있죠. 지팡이. 그분은 커넬 샌더스예요. 예. 이번에 인디애나 시골에 가난한 장로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살 때부터 이웃 농장에서 막일을 시작해서 온갖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의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 켄터키 닭 튀기는 걸 자기 나름대로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주유소에서 뭐 닭고기도 팔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래서 그게 인기를 끌어서 켄터키의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식당을 작은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승승장구. 그 다음 막 하다 보니까 사업을 늘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쫄딱 망했습니다. 파산. Bankrupt. 몇 살 때? 65살 때. 65. 그때가 몇 년도? 1975년도. 지금은 65세가 이제 중년의 나이입니다. 1975년도 65세? 한가까지 살기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1977년도인가? 한갑을 못 사시고 암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한갑 사는 게 잔치예요, 잔치. 미국도 그렇게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죠, 낙심. 또 요업의 아내처럼 아내도 이제 희망이 없네. 부인도 그냥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수중에 남은 돈은 사회보장비 105달러가 전부였대요. 요즘은 뭐 천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노인 아파트나 어디 알아보고 들어가고자 힘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낙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해서 힘든데 아침에 눈을 뜬데 보니까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오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 노래 소리를 따라가니까 어느 작은 예배당 앞에 약간 실성한 듯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이게 지금 찬송가 432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아니 안 부르려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손잡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그의 심령을 확 적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늘 함께 나와 계시지. 이 작은 배, 내 인생은 다 파산했지만 내 인생의 뱃사공은 주님이시야. 예,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보자. 건너가보자. 우리 폭풍우 속에 제자들이 그냥 주님 탁 깨우니까 폭풍이 잠들었잖아요.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살 때? 65. 지금으로 치면 한 75이나 한 80 정도 되는 나이에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몸도 힘들었을 거예요. 치킨튀기라는 레시피 하나만 남았는데 사업 설명회를 여기저기 다녔어요. 아 이분이 뭐 학력이 있습니까? 성공한 경력이 있어요? 자기가 뭐 돈 있어요? 가는 쪽쪽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거절당했으면 지금 KFC가 남아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하나 딱 같이 해보자 했어요. 그것이 몇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9번째. 아 이분은 참 1009번째.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한 게 그냥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 90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졌는데 미국의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2000년에 올랐습니다. 예,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봉헌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뱃사공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요. 스스로 무장한 옷을 입고 붙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밤에 별이 뜰 때까지 병기를 잡고 파수하고 건축하는 일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뱃사공이 주님임을 확신하게 되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KFC 사장, 거기 저 창업주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위가 상관없어요. 세상 지위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뱃사공이다. 주님이 하시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보수 재건 공사에 이렇게 길이가 성벽이 한 2마일에서 3마일 약 4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어진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격을 할 경우에 아주 고립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19절에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나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집니다. 세상에 촥 퍼지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야기 빵 끝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분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리아이 밸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우리 이영말리의 이민생활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주일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가 나왔어요. 수요예배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목장 모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은 그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인생에 배사공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 모든 모임이 있지만 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한두 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나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도록 손을 이끌어주세요. 주변 분들. 나는 그 교회 아직까지 힘들어 그러면 목장 모임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형편을 물어봐 주세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모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의 모임에 모이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들림받거나 죽었으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걸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럼 여기 지금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고 같이 부르게 될 찬송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구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리아이밸리의 모든 한인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연결된 미국의 이방 민족들까지 모두 다 이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쁘지만 즐거움도 많지만 그 다 헛되고 부질없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계속은 하지 마. 계속하면은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쓴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쓴물이. 계속하면서 중독으로 세상물로 중독이지만 계속 더 단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죠.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게임 중독과 드라마 보고 밤새서 보고 그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경험해 보시고 말씀으로 밤새 보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이렇게 풍성해지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인생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40년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서 주일 예배로 그리고 수요 예배로 새벽 기도로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정된 프레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과 구령의 일정으로 주님 모든 전략과 계획을 신축성 있게 플렉스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대로 뱃사공으로 우리 배를 저어서 그 천국 잔치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